제가 최근에 How Not to Invest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이렇게 투자하면 안 돼? 라는 내용이죠. 사례들이 좋은 걸 많이 드러났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1990년부터 2018년까지의 주식시장을 분석한 자료가 하나 있어요. AI 붐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주식시장이죠. 28년 동안의 주식시장인데 28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5개 기업에서 전체 8%의 수익이 나왔대요. 그 5개 기업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엑손. 주식시장에 대충 6만 2천 개의 회사가 있어요. 6만 2천 개 중에 5개면은 0.01%야. 0.01%에서 8%의 수익이 나왔다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6만 2천 개 정도에서 811개 기업. 811개 기업이면은 1.3% 정도예요. 여기서 대부분의 수익이 나왔다는 거예요. 진짜 소수가 엄청나게 끌고 가는 곳이 주식시장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투자를 할 때 종목을 잘 고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 수 있지만은 종목을 고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도 알 수 있어요. 0.02%를 어떻게 골라요? 근데 요즘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많은 경제방송에서 이제 우리 전문가분들이 나오셔서 내년 전망을 많이 한다고요. 근데 그럴 때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년에는 종목 장세가 시작될 거다.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매년 우리 이제 증권 전문가분들은 아 내년에는 종목 장세일 거예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특정 종목들이 끌고 가는 장세일 겁니다. 내년에는. 근데 주식시장이 안 그럴 때가 없거든. 제가 보기에는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항상 특정 종목들이 끌고 가는 거예요. 물론 장이 좋을 때는 전반적으로 다 좋고 장이 안 좋을 때는 전반적으로 안 좋지만은 특정 종목들은 항상 좋거든요. 그래서 아 뭐 내년에 종목 장세가 시작될 거니까 종목을 잘 봐야 된다라는 얘기는 내년에도 주식시장은 오르고 내릴 거다라는 얘기랑 뭔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나 연초부터 틀린 얘기하기 싫어서 하는 얘기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뭐 제가 증권 전문가는 아니고 저는 투자를 많이 한 사람이니까 그분들이 뭐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겠죠.
제 기억이 맞으면 미키님이 요맘때쯤 투자를 시작하셨는데
네.
요중에 뭐뭐뭐 갖고 이랬어요?
엑손 빼고 다 갖고 있죠.
어? 엑손은 왜?
엑손은 제가 정유 관심도 없고 모르는 분야니까
몰라서.
안 샀지만 나머지는 다 지금 이제 빅테크가 된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네 개는 저는 다 지금 장기로 갖고 있죠. 오,
그러면 미키님은 0.01%를 찾은 안목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걸 알았다고 얘기하고 싶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죠. 투자라는 거는 구글은 예외예요. 아시다시피 저는 구글에 일찍 들어가서 주식 보상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예외적인 케이스고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은 제가 얘네들이 진짜 작을 때부터 0.01%를 알아보고 샀다기보다는 이 기업들이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 우리 예전에 오르는 주식 어떻게 골라요 영상에서 얘기한 야 얘네를 어떻게 이겨라고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온 다음에 제가 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0.01%를 찾은 건 절대 아니고 근데 제가 잘한 거는 주식이 많이 올랐건 조정을 받건 얘네를 혹해서 팔지 않고 오랫동안 들고 있었던 거죠. 즉 제가 시점 맞추려고 단타한 게 아니라 그냥 꾸준하게 장기로 들고 있었던 거죠. 근데 주식 투자라는 거는 주가는 항상 변하고 주도주도 항상 변하기 때문에 한 주식을 사서 오랫동안 들고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단타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읽은 How Not to Invest 이 책을 보면은 개별 주식들을 사고 파는 전략과 우리 미키피드에서 좋아하는 그냥 인덱스 지수 사가지고 꾸준히 들고 있는 전략이 어떤 결과를 내는지 그 전략을 비교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액티브 투자랑 패시브 투자라고도 많이 불러요. 액티브 투자는 내가 야 주식이 이렇게 오르고 내릴 거야 그래서 이걸 맞춰가지고 내가 막 사고 파는 전략인 거죠. 많은 개인들도 이걸 하시고 이거를 하는 펀드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걸 하는 펀드는 내 돈을 펀드 매니저한테 사실상 맡긴 거네요.
그렇죠. 이런 펀드들은 내가 펀드 매니저를 믿고 내 돈을 네가 알아서 관리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펀드 매니저는 자기가 액티브하게 투자를 하니까 당연히 수수료를 많이 가져가요. 그 말은 이 사람은 시장을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 사람한테 주는 수수료보다 더 이겨야 돼.
그렇네.
그래야 나한테 그게 이득이잖아요. 만약에 그냥 나는 S&P 500 넣었는데 S&P 500이 10%야. 내가 이분한테 돈을 맡길 거면은 이분이 수수료가 2%라고 치면은 이분은 적어도 12, 3%는 내야지 그래도 내가 잘한 투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반면에 이제 패시브 투자는 이제 우리 미키피드에서 좋아하는 S&P 500이나 뭐 코스피 200 같은 그냥 시장을 추종하는 인덱스에 넣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시장에 꾸준하게 넣어놓는 거. 이게 이제 패시브 투자예요. 액티브 투자는 어느 정도 사막에서 내가 바늘을 찾으려는 노력인 거고 패시브 투자는 아 나 모르겠어 나 그냥 사막을 통째로 살게 이게 패시브 투자인 거예요. 그래서 액티브 투자가 더 재밌는 방법이긴 해요. 내가 다 돈벌 찾아가지고 그게 올랐을 때, 야, 시장은 10% 올랐는데 내가 산 SK 하이닉스는 3배가 올랐네? 이것처럼 재밌는 게 어디 있겠어요.
터지는 도파민.
그러니까 완전 도파민이죠. 반면에 이제 시장이 10% 올랐는데 내 주식은 3분의 1이 됐어. 이건 도파민이 아니겠구나. 이건 뭔지 모르겠다, 이거는. 그리고 반면에 패시브 투자는 재미가 없는 투자이긴 하죠. 그래서 이 책에서 이두 가지를 비교한 사례를 보면은 이제 좋은 인사이트가 나와요. 이 책에서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2000년에 딱만 달러씩을 투자했다고 이제 가정을 해요. 만 달러면은 뭐한 1400만 원 정도 되겠고 이제 2000년이면은 25년 전이죠. 한 사람은 매년 주식을 사고 팔고 사고 팔면서 시장의 수익률보다 4%씩 높은 수익률을 내는 엄청난 투자자예요. 전문 투자자들, 뭐 유명한 투자자들 봐도 시장 평균을 이기는 투자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시장 평균보다 수익률이 낮은 투자자들이 더 많아요. 물론 내가 산 몇몇 종목들이 시장을 이길 수 있겠죠. 올해 SK 하이닉스 샀다면은 시장 평균보다 한 3배 정도는 더 벌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내가 산 몇몇 종목이지. 내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가 시장을 이기는 거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데 그거를 매년 꾸준하게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투자자이긴 합니다.
이분 이름 좀 알고 싶네.
근데 책에서는 그런 투자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요. 이 사람은 매년 꾸준하게 4% 이상씩을 늘려. 그리고 우리 아까 말한 대로 이 사람한테는 내가 수수료를 주더라도 이건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투자자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ETF에다가 돈을 넣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만 달러를 2000년에 그냥 지수에 넣어놓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 책에서는 24년이 지난 2024년에 두 사람의 자산은 어떻게 되었을지를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매년 시장을 4%나 이기는 우리 천재 투자자님께서 당연히 더 좋은 결과를 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결과가 진짜 놀랍습니다. 참고로 책에서도 이 결과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여러 번 다시 막 확인하고 테스트를 해봤다고 해요. 시장을 매년 4%씩 이기는 우리 액티브 투자자, 천재 투자자님은 그만 달러가 69,197달러가 되었어요.
어우, 진짜 잘 벌긴 했다.
대충 한 24년간 한 7배가 번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아무것도 안한 패시브 투자자님은 그만 달러가 76,200달러가 됐어요.
와.
이 패시브 투자자가 10%나도 높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도대체 왜한 사람이 당연히 시장 평균보다 4%가 넘는 수익을 내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수에 넣어놓은 사람이 10% 더 많은 결과를 냈냐? 이거는 세금 때문에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액티브 투자자님은 매년 주식을 사고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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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수익이 날 때마다 세금이 계속 까지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미국 기준이라서 미국 세금 기준일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세금으로 중간중간에 내가 낸 수익을 계속 까먹다 보니까 복리의 힘이 그만큼 약해지는 거야. 게다가 이 실험에서는 이 액티브 투자자가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면서 내는 수수료는 추가도 안한 결과예요, 이게.
그러면 최종 자산은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쵸. 수수료를 감안하면은 지금 나온 것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패시브 투자자는 그냥 투자금을 쭉 들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늘어나는 돈이 계속 그 엄청난 복리와 시간의 힘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지수에 투자를 해도 배당금은 받아요. 배당금을 받을 때는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 세금은 감안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년 4%의 시장 평균을 이기는 이 엄청난 투자자도 못 이기는 게임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너무나 공격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결론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리 항상 얘기하는 내가 뭐 종목이나 타이밍을 맞추려고 생각하지 말고 포트폴리오 잘 구성해서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큰 포션은 S&P 500이나 코스피 200처럼 수수료 낮은 지수에 투자하는 상품에 잘 투자해서 관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투자할 때 세금을 생각 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금 얘기는 안한것 같은데 오늘 세금 얘기는 좀 깊게 해보면 좋겠어요. 투자할 때 세금은 피해갈 수 없어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얘기한 유명한 말 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뿐이다. 진짜 끔찍한 말이에요.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을 연구할 수 있지만 세금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참고로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또 투자를 잘해서 돈을 많이 불린 분으로도 유명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또 다른 명언 중에 돈은 돈을 낳고 그 돈이 낳은 돈은 또 돈을 낳는다. 시간과 복리의 힘을 너무나 잘 표현해준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투자의 구루 워렌 버핏도 세금에 대해서 재밌는 말을 한게 아이들에게 세금이 뭔지 가르쳐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걸 뺏어가지고 내가 30%를 먹어보려고 할때 애한테 돌려주는 거라는 거죠.
아, 내가 사줬으니까.
세금이 그거잖아요. 이게 뭐 30% 몇십 퍼센트는 내가 먹고 있는 아이스크림이 갑자기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직장 다닐 때는 내 연봉 얼만데 막상 내가 올해 통장에 꽂힌 돈을 계산해 보면은 그 연봉 안 들어와 있잖아요.
그게... 실수령액이라는 단어가 참 야속할
그쵸?
때가 많죠.
예, 야속하고 잔인한 말이지만은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하고 투자할 때도 내가 투자하고 내가 버는 돈이 세금이 얼마나 나가는지 아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이 투자 세금이 진짜 복잡해요. 게다가 내년 2026년에는 투자 관련된 세법이 또 일부가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오늘 투자 관련된 세금을 그냥 A부터 G까지 한번 싹 한번 정리해
아,
볼게요.
너무 좋습니다.
네. 이거 좀 내용이 많아서 이걸 좀 제가 보면서 할게요.
네.
자, 일단 우리가 주식을 팔 때는 증권거래세랑 농어촌 특별세를 내야 돼요. 이거는 이제 내년부터는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0.2%씩을 냅니다. 이거는 그냥 거래할 때 알아서 떼어가요. 그래서 내가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은 0.02%가 자동으로 나가요. 참고로 ETF는 이게 면제입니다.
아, 역시 ETF.
네, 그래서 ETF의 이제 좋은 점 중에 하나라 그러고, 해외 주식을 거래할 때 한국 정부에서 따로 떼가는 이런 거래세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게 거래세예요. 뭐 거래세는 크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제일 큰 거는 양도소득세. 우리가 어떤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그 차익도 내가 번 돈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잖아요. 주식도 당연히 내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요.
비싸게 사서 싸게 팔면 안 되나요?
비싸게 사서 싸게 팔면 당연히 세금은 없죠.
하지만 마음은 쓰리네.
마음의 세금을 내야 돼, 그때는. 근데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주식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국내 주식을 사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양도소득세가 없어요. 예외는 내가 그 회사 대주주일 경우에는 예외예요. 대주주의 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기준이 내가 한 회사 주식을 50억 원 넘게 들고 있으면 대주주로 간주래요. 그런 사람들은 세금을 내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이 50억 원은 지분율에 상관없이 그냥
상관없이.
금액만.
네. 지분율 기준도 있는데, 금액이 일단 50억 원이 넘으면은 대주주로 이제 규정을 해요. 그래서 그거 말이 많아요. 50억 넘는다고 이게 왜 대주주냐. 그래서 이 기준을 뭐 바꿔야 된다라는 뭐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총 엄청 큰 기업들은 50억 갖고 있다면 대주주 소리 들을
그쵸.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예. 그리고 국내 주식형 ETF, 즉,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하는 국내 ETF들도 동일하게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코스피 200 ETF, 이런 거 사면은 올해 코스피가 70% 정도 올랐잖아요. 그래도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좋은 혜택이긴 합니다. 해외 주식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면은 250만 원까지는 세금을 안 떼요. 250만 원이 넘어가면서부터는 22% 양도소득세를 일괄적으로 냅니다.
와, 꽤 많이 매네요.
네, 그리고 해외 주식을 팔아서 내는 요22% 양도소득세는 내가 팔때 자동으로 떼어가는 게 아니라 5월 달에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잖아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내가 알아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해외 주식 팔아가지고 250만 원보다 넘게 벌었을 때는 이거 꼭 챙겨가지고 세금 신고를 하셔야 돼요. 아니면은 내가 세금을 안낸게 되거든요. 홈택스 가서 해도 되는데 요즘은 증권 앱에서 이제 5월이 되면은 그거를 대행을 해줘요. 그래서 증권 앱 통해서 하는 게 제일 편하긴 합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을 하는 분들 중에서 내가 이제 산 주식이 오르면은 연말에 일단 250만 원 수익 나는 만큼만 일단 팔아. 그 다음에 그 돈으로 그 주식을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팔 때는 새로 산 가격부터 계산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오른다는 가정하에는 이거는 절세 효과가 있는 거죠. 자, 그럼 해외 주식 ETF는 어떻게 되냐? 여기서부터 이제 많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저희 헷갈리니까 차근차근 한번 가볼게요.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ETF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외 운용사들이 운영하는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ETF예요. 우리 뭐 많이 들어본 뭐 스파이, VOO, QQQ 이러한 ETF들은 내가 살라면은 달러로 환전을 해가지고 사야 돼요. 이거는 운용사가 해외에 있습니다. 뭐 밴가드 같은 뭐 블랙락 이런 해외 운용사들이에요. 이런 ETF들은 간단해요. 이런 ETF들은 내가 해외 주식을 사는 거랑 똑같은 세금을 내요. 그래서 내가 수익을 보고 팔았을 때 250만 원까지는 세금을 안 내고 그 다음부터는 22%를 냅니다. 내가 해외 운용사가 운영하는 ETF랑 해외 주식을 다 합쳐가지고 250만 원까지는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22%를 냅니다. 근데 이제 영상에 자주 얘기하는 뭐 라이즈, 원큐, 코덱스 같은 국내 운용사들이 운영하는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ETF들 있잖아요. 이런 ETF들을 샀을 때는 세금이 조금 헷갈려요. 요런 ETF들은 매매 차익으로 낸 수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는 없어요. 근데 그 수익을 배당을 받은 것처럼 간주를 해서 세금을 매겨요.
수익을 낸 건데 배당금 받은 걸로 처리를 한다는
네.
말씀이시죠?
세금을 계산할 때는 국내 운영사가 운영하는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내가 팔아서 번 돈은 배당을 받은 걸로 간주를 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배당 이야기로 한번 이어가 보시죠. 배당소득세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주식을 사면 일부 기업들은 배당을 줘요. ETF를 사도 그 ETF에 담겨있는 기업의 배당을 받으면 ETF에서도 배당금을 줍니다. ETF에서 주는 배당금을 우리는 분배금이라고 많이 불러요. 배당소득세가 더 헷갈리는 이유는 내년부터 배당소득세 세법이 조금 바뀌어요. 일단 배당을 받으면 내가 배당받은 금액의 15.4%를 세금을 냅니다. 그거는 ETF에서 받는 분배금도 동일하게 15.4% 세금을 내요. 14%의 지방세 1.4%라서 15.4%인 거예요. 이거는 받을 때 알아서 떼어가기 때문에 내가 뭐 어디 신고할 필요는 없어요. 참고로 내가 저축을 해가지고 이자를 받아도 똑같이 15.4%의 이자 소득세를 냅니다. 그래서 이자 소득세랑 배당 소득세는 비슷해요. 그리고 미국 주식을 내가 투자를 해가지고 미국 주식에서 배당을 받았다. 그러면 미국 주식은 15%의 배당 소득세를 냅니다. 이거는 한국과 미국이 그렇게 협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국내에 있는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ETF를 내가 팔아가지고 얻은 수익에 대해서도 이 세금 낼 때는 배당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똑같이 15.4%의 배당소득세를 냅니다. 근데 내가 배당이나 이자로 번 돈이 1년에 2천만 원이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돼요. 이건 또 무슨 말이냐? 내 수입이 월급만 있는 사람은 연말정산만 하면 끝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합니다. 근데 내가 뭐 개인 사업이 있던 프리랜서던 아니면 내가 다른 수입이 있으면은 내가 번 돈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다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세금 정리를 한번 다시 해서 너 세금 더 내야 돼. 아니면 너 세금 좀 돌려줄게를 정리를 하는 게 이제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잖아요. 근데 배당과 이자가 2천만 원을 1년에 넘어가면은 그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더 해야 돼요. 그 말은 내가 번 월급이든 부업이든 뭐든 그 돈들을 다 합치고 거기다가 내가 받은 이자와 배당소득까지 합쳐가지고 세금을 다시 계산해요. 그 말은 내가 이미 15.4% 세금을 냈지만은 내가 이거를 다 합쳤더니 내가 적용받는 세율이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뭐 20% 30%야.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 세율이 45%예요. 과세 표준으로 10억을 넘게 벌면은 45%의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만일에 돈을 엄청 잘 벌어가지고 45% 세금을 내는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배당을 받은 돈이 2천만 원이 넘으면은 15.4%만 낼수 있는 거를 45%를 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자와 배당소득으로는 2천만 원을 안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배당으로 이제 종합소득세를 내니까 기업들이 부담스러워서 배당을 자꾸 안 하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련된 법안이 바뀌어가지고 내년부터는 앞서 말한 ETF는 바뀌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ETF는 내년에도 똑같이 15.4%를 내고 그렇게 번 돈이 2천만 원을 넘어가면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바뀌는 게 뭐냐면은 일단 우리 지난번에 왜 투자할 때꼭 알아야 되는 개념들을 정리한 영상에서 우리가 배당 성향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떤 기업이 순이익 뺄것다 빼고 남긴 돈이 얼마냐? 거기서 몇 퍼센트를 배당으로 주냐가 배당 성향이에요. 내년부터 바뀌는 배당 소득세는 이 배당 성향이 40%가 넘거나 배당 성향이 25%가 넘는데 이 기업이 주는 배당이 전년 대비 10% 이상 는 기업. 요 기업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내년부터 바뀌는 배당 소득세예요. 이제는 금액에 따라서 다른 세율로 배당 소득세를 내요. 동일하게 15.4%를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기업의 배당으로 2천만 원 이하를 벌었다면은 14%를 내고 2천에서 3억 사이는 20%를 내고 3억에서 50억 사이는 25%를 내고 50억을 초과하는 금액은 30%를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번 배당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배당을 받아서 배당소득세를 내면 이거는 내가 번 돈임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를 안 해도 된다.
그쵸? 2천만 원을 넘어가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분리과세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야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해달라는 그런 요청들이 투자자한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되는 거고, 앞서 말한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에게서 받는 배당만 일단은 해당하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그래서 많은 경우는 이 새로운 법에 따라서 배당을 받았을 때 내는 세금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이런 세법으로 앞으로 배당을 더 줘야겠다라는 거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투자 시장에는 저는 좋은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오늘 내용이 빡세가지고 피디님 표정이 평소랑 달라. 평소에는 아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어 라는 얘기라서 표정이 밝았는데, 근데 이거를 잘 알아야지 내가 조금이라도 더 벌 수 있잖아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알아야 돼, 세금을.
그렇기도 하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버는 것도 중요한데 나가는 거 아끼는 것도 정말 중요하네요.
그렇죠. 세금도 그렇고 수수료도 그렇고, 아니면 내가 일상생활에서 나도 모르게 나가는 비용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틈틈이 한번 정리해 주는 거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거 나가는 거는 적어도 막아줘야죠. 세금을 내야 되는 건 내야 되지만 내가 합법적으로 피해갈 수 있는 세금은 안 내면 더 좋잖아요. 평소 생활하면서 나가는 비용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필요한 건 내지만 그 안에서도 아낄 수 있는 것들은 아끼는 게 좋다.
알뜰폰이 우리 얘기한 익숙해져서 그냥 나가는 비용을 한번 점검해보기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KB 국민은행에서 운영하는 알뜰폰인 KB 위브모바일이더라고요. 알뜰폰도 보면은 그 기존 3사의 망을 그대로 사용하잖아요. 근데 비용은 기존 3사보다 거의 반값 정도잖아요. KB 위브모바일 봐도 3사 망을 다 이용하더라고요.
친구 중에 알뜰폰 꽤 오래 쓴 친구가 있는데 통화하면서나 그 친구가 인터넷 할 때나 별 차이가 없는 것도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 처음에는 아 네 번째 사업자라고 생각하는데 알뜰폰들은 네 번째 사업자가 아니라 이 세 개 사업자의 망을 사용하는 통신 서비스인 거죠. 제가 여기 요금제 보는데 아, 요금제 진짜 미쳤더라고요. 리브 모바일에서 이제 인기가 많은 무제한 요금제 12종은 12월 내로 개통하면은 2년간 반값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반값인데 2년간 거기서도 반값을 준다는 거예요.
반의 반값 효과.
반의 반값 효과. 왜 알뜰폰 보면은 뭐 6개월 할인 이런 거는 봤어도 2년 반값 혜택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뜰폰 쓰시는 분들은 단기 프로모션 따라서 이제 저렴한 요금제로 이렇게 갈아타는 분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2년 할인 혜택 받을 수 있으면은 아 이거 진짜 좋은 혜택인 것 같아요. LTE 71GB가 이거 반값 혜택을 받으면은 한 달에 17,150원이야. 그리고 LTE로 20기가면은 역시 이 반값 혜택 받으면은 한 달에 10,000원이에요. 아 이거는 진짜 알뜰하게 통신 비용 아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알뜰폰 조금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통신 서비스는 보안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요즘 또 굉장히 예민한 이슈죠.
올해 사건이 좀 있었죠. 네. 근데 KB 리브모바일 자료 보니까 아무래도 정보 보안에 특화된 금융기업이다 보니까 보안 관련 인프라나 기술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알뜰폰 서비스가 또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고객센터가 통신 3사보다는 약하지 않을까. 특히 우리나라 통신 3사 고객 서비스가 너무 좋잖아요. 근데 역시 KB가 운영하다 보니까 여기는 24시간 365일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AI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이런 알뜰폰에서의 AI 기능은 처음이라 그래요. AI가 보이스피싱을 3단계로 막아주더라고요.
예두삼이야.
우리가 좋아하는 3단계. 첫 번째로 일단 통화 내용을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위험 감지했을 때 알림을 줘서 선제적으로 피해를 예방하고, 통화 중에 ATM 인출이 안 되게 막아주는 효과가 있고, 이것도 금융회사가 하니까 이런 서비스가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피싱 보험까지 무료로 제공을 해서 이제 최대한 1,000만 원까지는 사후에 보호를 해준다고 합니다.
금융회사가 왜 통신 서비스를 하나 했더니 이런 장점이 또 있었어요.
그러게요. 나름 시너지가 있어 보면은. 그리고 역시 12월 내에 개통하면 아까 이야기한 반의 반값 혜택도 있고, 요 3단계 보이스피싱 서비스도 1년간 무료로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알뜰폰 관심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12월 중으로 KB 리브모바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월급 통장이 국민은행이거든요. 오.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아, 오늘도 술도 이거 저도 가끔 마시는 술인데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가성비 와인 중에 탑3 중에 하나가 요 아싸라고 이거 아싸라고.
그러니까
하사가 아싸. 아싸! 네. 이름도 좋아요. 요거 제가 어제 연 건데, 확실히 요런 템프라니오라는 아주 포도가 강한 품종이거든요. 요런 품종은 그 다음날 더 맛있어.
그러니까 저도 하루 지난 건 처음 먹어보는데 괜찮아진 것 같아요.
아우 진짜 이거 한 3만 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하루가 지나면 얘는 한 15만 원 와인은 되는 것 같아.
아무튼 이제 저희 앞으로 올해 남은 영상이 이제 하나인데
우리 올해 마지막 주는 영상 쉬고 하긴 피디님 쉬셔야죠.
그쵸.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영상 이제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오랜만에 특별 게스트 한번 모셔볼까요?
네 우리
위키피디아 2025년 마지막 영상에는 엄청나게 특별한 분이 게스트로 나오십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시는 특별한 분이실 거예요. 저에게 정말, 제일 특별해요.
정말 만나기 어려운.
네, 한 번도 유튜브 등장하지 않으신 분이 등장할 예정이시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